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되겠사온데 성령께서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가도 같은 그러한 장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시인은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의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인데요. 불신자들 모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의인 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이 말씀에서 저는이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지요. 의인은 또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인이 1절과 2절에서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피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이 좋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을 다르게 정의해 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길을 가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그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저는이라고 했으니까 1절과 2절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피하고 그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3절에서 네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한 것입니다. 심은, 이 심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이 나무가 이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전에 이 나무는 메마른 땅이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 서 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 메마르고 황량한 땅은 들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이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또 물이 없기 때문에 건조한 땅이죠. 그런 곳에 이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이 나무를 옮겨 심은 것입니다. 어디로 옮겨 심었냐면은 맑고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 옆에 옮겨 심은 것이죠.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 있었는데 그 나무를 이제 옮겨다가 이 시냇가에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는요. 복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과거의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은혜 아래로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아담과 연합된 것은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는 과거의 죄의 영역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요. 그는 과거의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지옥으로 가고 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의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본래부터 복된 상태에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본래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의하여서 변화된 이후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모습은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서 거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라고 했습니다. 본래 인생들은 바로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죠. 고독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가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전혀 새롭게 된 이 복된 사람을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하여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새로운 피조물 이거 완전히 복음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 복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시냇가에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냇가라고 이렇게 단수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본래는 시냇가들의 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의 시냇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시냇들이 흐르는 그곳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w King James 영어 성경에는 제대로 잘 번역이 되어서 복수형으로 번역이 되어서 By the rivers of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Rivers, S가 붙었죠. 복수죠. 여러 강들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시냇가들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만일 한 시냇가 마르면 다른 시냇가 물을 공급할 것이다. 아주 적절한 좋은 표현이죠. 여러 시냇들이 흐르는 땅은 큰 가뭄이 와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뭄으로 한쪽 시냇가 마를 경우에 다른 시냇가 여전히 물을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량한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큰 가뭄이 오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냇들이 흐르는 곳에 옮겨 심겨진 나무는 걱정할 것이 없죠. 그 나무는 마르지 않는 시냇들로부터 물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시냇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2절에서 말한 여호와의 율법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3절에서 이제 시냇가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시냇, 즉 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딕슨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에 고정되어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 예, 이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설명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여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수 샘 곁에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이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절을 주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시절을 주차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았으니까 항상 그 잎은 푸르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싱그럽고도 늘 푸르릅니다. 그래서 시인이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나무는 분명히 상록수 나무이지요. 상록수는 잎이 푸르르고 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나무는 잎이 늘 푸른 상록수 나무인데요. 상록수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서는 종려나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우리가 야자수라고 부르죠. 시편 92편에 보면은 의인을 이 종려나무, 즉 야자수에 비유합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예, 바로 이런 종려나무, 시인이 이 종려나무를 지금 연두에 두고서 시절을 주자고 아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기도 한 그런 나무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무슨 나무 잎을 들고서 흔들었습니까? 바로 이 종려나무 잎인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바로 이러한 종려나무와 같은 상록수에 비유하면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대한 영향을.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신앙 고백이 있지요. 신앙 고백이 늘 푸르릅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늘 푸르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 고백이 점점 시들어져 가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모를 정도로 신앙 고백이 점점 시들어져 가는데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늘 푸르르고요. 또 그의 삶의 열매는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아담 클라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또한 그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항상 그의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의 신앙 고백은 늘 푸르르고 싱그럽고 또 그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사람 인 것입니다. 악인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푸르는 잎사귀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1, 2절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요. 뭐 아무런 열매도 없죠. 푸른 잎사귀 없습니다.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교만한 그런 존재들이죠. 이기적이고요. 갈수록 탐욕적입니다. 그들은 사막에 서 있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가련한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잎이 푸르른 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등인데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늘 푸르른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시들지 않고 늘 푸릅니까?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면서 이 나무는 시절을 주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whatever he does shall prosper. And whatever he does.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뜻이죠. Whatever he does.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shall prosper. prosper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번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번성하게 되다 또는 번영하게 되다 또는 우리 번역한 대로 형통하게 되다 말들은요, 결코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절대로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날처럼 극단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은 이처럼 외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이런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슨 물질적이거나 또는 세속적인 번영으로 그렇게 결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성경 이곳에서는 외적인 번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은 큰 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씀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이 스스로 다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결단코 외적인 어떤 그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형통을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번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한 형통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통이다. 루터가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적인 번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벌써 딱 경고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형통은 어떤 세속적인 또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영적인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형통인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영혼의 번영이다. 영혼의 번영. 영혼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절대로 외적인 번영이 아니고요. 그가 갈망하는 것은 영혼의 번영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지요. 칼빈은 복 있는 사람의 형통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언자의 명백한 의도는 여기 예언자는 이제 시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이 시인을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자의 명백한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꾸준히 번창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밀한 영향력을 항상 공급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그들의 구원에 유익하게 이용되지만 그 반면에 악인들은 갑작스런 폭풍에 휩쓸려 사라져버리거나 자결하는 열기에 타 없어지고 만다는 내용이다. 여기 칼빈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밀한 영향력을 항상 공급받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은밀한 영향력을 공급받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들의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시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형통을 노래한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1절 가사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영어 원문 가사에 보면은요. For I know whatever before me Jesus does all things well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 왜냐하면 I know 나는 안다. Whatever before me 이것은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든지 이런 뜻입니다. 발생하다 또는 닥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Whatever before, before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이런 뜻인데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Jesus, 예수님께서 do it, 이게 이제 고어인데요. does의 고어체입니다. 그래서 Jesus does,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all things, 모든 일들을 well, wel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잘 되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잘 되도록 해주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가사가 조금 이제 물질적인, 그 세속적인 형통을 이제 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찬송 부를 때는 우리가 영적인 형통으로 생각을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성경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형통 또 영혼의 형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것을 다 극복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들의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피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밀히 계속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의 신앙 고백은 늘 푸르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사가 다 형통한 것이라고 시인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진실한 또 복 있는 그런 사람 또 의인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나무는 참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르다고 하였고, 또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